오늘은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있는 말씀, 드보라 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주를 마치고 한 번 더 따로 엑스트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봉독해드릴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북미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도착할 때가 있잖아요. 팬데믹 끝나고 나면 특히 이제 캐리언 이제 짐을 많이 갖고 다니는데 도착해서 이제 안전벨트를 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백을 내리기 시작할 때 그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돼요. 키 크고 힘센 남자분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끄집어 내려주는 겁니다. 작은 일인데 감동이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힘을 좋은 데다 쓴다. 여러분 힘은 좋은 데 쓰는 것입니다. 힘은 못된 데 쓰면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드보라와 관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드보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러 하겠는데 요즘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대답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제 금식했다고 오늘 두 배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다가 중단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명확히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내가 삶을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내 인생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역사와 내 인생은 연결되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 안에 사는구나.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내 삶을 연결시킬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었던 인생에서 그분을 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사사기고 사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권면하는 책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우리가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낯선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하솔이라는 가나안 지역의 도시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름들이 어렵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스라요. 그 야빈이라는 왕을 돕는 장군 이름은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시스라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 하솔 왕이었던 야빈왕은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가 있다면 이건 천하무적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즉 하솔 왕의 식민지처럼 살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이클의 흐름처럼 4절을 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였던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십니다. 근데 드보라 사사는 여자입니다. 사사들에게 사사 중에 아주 여자로서 나오는 독특한 인물인데 이 사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사들은 전쟁을 자기가 직접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근데 드보라 여자 사사만큼은 전쟁에 직접 싸우는 사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로 인정받아서 재판을 해주는 사사였지만 전쟁만큼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남자 하나를 세워서 그의 장군처럼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그런 사사 역을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로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남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웁니다. 납달리 지파의 후손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납달리 스불론 자손을 데리고 게데스에 있는 지역 다볼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지리도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이런 지역으로 좀 부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즉 핍박받던 나라의 모든 군대를 승리로 너희들이 승리하도록 바꾸는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바락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좀 앞으로 펼쳐진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잠깐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우리가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이제 드보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하솔 지역의 왕인 야빈에게 포로처럼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빈의 장군은 시스라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세운 이스라엘 군대 책임자는 바락입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시스라를 남매처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스라. 아니, 시스라 하지 말고 시스라. 발음이 이상한데? 네, 시스라. 아, 시스라 그러니까 외우기는 쉽겠네. 네. 자, 그 다음 다시 도표를 보시면 좀 이따 나오는데 11절에 뜬금없는 구절이 하나 등장해요.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었던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락의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약한 바락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시스라 군대를 이긴다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친 것은 어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야빈 왕과 헤벨의 집은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성경은 은근슬쩍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집으로 도망간지 짐작할 수 있죠. 다 우리 드라마를 많이 봐서 누구 집으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으라고 추측합니다.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이제 전투 준비라고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영적으로 뭘 보여주겠냐면 드보라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의지할 만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나 혼자 가기는 무섭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 당신이 가면 같이 가겠지만 함께 하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드보라가 대답을 합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자 남자 역할이 좀 바뀐 느낌이 들어요. 약간 내가 간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우리가 영광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이 야빈왕의 장군인 적군의 시스라를 네가 죽이는 게 아니라 여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바락이 스불롯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꾸 게데스란 지명이 나오니까 궁금하셔서 지파를 약간 설명해드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열두 지파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큰 지도를 보시면,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 동그라미에 쳐 있는 부분이 납달리, 스불론, 이번에 불림을 당한 지파입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 조금 더 줌인해서 클로즈업 해버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에 북쪽의 약간 서쪽 지역, 갈릴리 서쪽과 서북부 지역에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바로 납달리 지파 있는 도시가 게데스고, 하솔 지역에 가나안 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볼산이 나오고 그쪽 지역에 있다 기손강이 나오는데, 원래 이 갈릴리 호수는 구약시대 이름은 긴네렛 호수였습니다. 긴네렛. 그 긴네렛이란 말은 갈릴리 호수가 악기 중에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히브리어로 하프를 상징하는 단어의 이름으로 불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긴네렛 호수가 신약에는 갈릴리 혹은 디베랴 이런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게데스에 모인 상태에서 갑자기 아무 뜬금이 없, 아무런 관계없는 뜬금없이 한 절이 등장하는데 끼어든 것처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이 게데스 지역 근처에다가 자리를 잡은 사람이 헤벨인데, 이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그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야기로 말하면 약간 무엇을 암시하는 복선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도대체 뭘 깔아놓은 건지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이 사람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친한 관계라는 거,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성경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그래서 만명을 거느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들을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시작하는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갑니다. 5장에 노래가 나오는데 병거가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는 게 그 기손강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으시니까 병거가 붕붕 뜨는 거예요. 병거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 버려두고 도망합니다. 성경은 유난히 시스라를 추적합니다. 어디 도망가서 누구 집에 숨었는 데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어느 집으로 돌아갔는지 도망갔는지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이제 헤벨의 아내 이름까지 등장하는데 야엘의 장막에 이르릅니다. 이 당시에 구약의 풍속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장막을 칠 때 텐트 말뚝을 박는 일을 여성이 하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걸 세번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번역했냐면 가까운 사이였다. 여기서 시스라나 야빈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첩보 영화를 보면 이중 스파이, 더블 에이전트가 나오잖아요. 이 야빈 왕이나 시스라는 헤벨의 집이, 그의 아내 야엘이 우리랑 가깝다고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 집안이 모세의 장인 그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도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이게 복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도망와가지고 이 시스라가 하는 행동은 당연한 도망자의 행동을 취합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헤벨의 아내죠. 그에게 말하되, 오늘 여성들이 많이 등장해요.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도망온 걸 알았어요.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어주기까지 하며 쉬라고.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유까지 줍니다. 우유는 사람을 쉬게 해요. 제가 30대 초에 48시간 거의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제가 너무나 존경하던 어른이 큰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서 의사를 만났어요. 잠을 하나도 못 자겠다. 충격이 너무 크면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포도주를 먹고 자보든지 아니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먹고 그 목욕을 한 다음에 자보라고. 그러니까 우유는 사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닿는데 우유를 잘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시스라가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좀 쉬기 전에.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야엘한테 나가 서 있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달려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 안 들어왔냐? 물으면 없다고 말해달라. 신진 부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대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여성들만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이 되게 시끄럽게 읽네요. 저는 궁금한 것이, 왜 그렇게 이 시스라 죽이는 걸 자세히 기록했을까? 시스라가 도망가는 걸 추적하고 그를 죽이는 것을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이불 덮어주고 우유 먹이고 잠들었을 때 죽여버리더란 겁니다. 이 당시에 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장군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시스라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똑바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던 것처럼 영광은 네가 못 얻는다. 그리고 이 시스라는 여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야비나왕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왔던 모든 군대가 한 명도 남김없이 전멸당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결국 성경은 적의 장군 시스라를 죽인 사람 역시 연약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드보라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사사가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세 사람이 합쳐 이뤄낸 작품입니다. 사사기의 관심은 여러분 기드온도 삼손도 드보라도 아닙니다. 사사기는 왜 부족한 세 사람이 연합해 일을 이루게 하는가? 아무리 많은 다른 한 사람 사사를 등장한다 할지라도 사사기의 중심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보게 해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만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제 5장이 펼쳐지는데 5장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4장이 사건이라면 5장은 반응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를 하는 날이 우리 스텝회의가 화요일날 모이던 날이었습니다. 헬로그에서. 끝나고 후반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보고 있다가 1대0으로 지고 있어서 이제 인조리 타임 들어가서 이제 5분 지나고 6분 지나서 이제 끝났다. 우린 다 짐을 싸서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2층 계단 올라가고 있는 중에 너 딱 이런 거야 누가? 99분에. 그래서 다들 모여가지고 다시 틀고 승부차기로 이기는 것을 보고 그때 엄청 시끄럽습니다. 위에. 이걸 반응이라고 합니다. 호주 게임은 더했습니다. 저는 못 봤지만 신방 갔다 왔더니 이것도 후반전에 또 동점골 넣고 역전까지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5장은 반응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잊혀졌던 믿음이, 죽어가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가 불렀던 노래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지도자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워 헌신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다 같이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다시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혀졌던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겁니다. 너무 두렵게 하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놓고 사사시처럼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다시 부를 때 장점은 뭐냐? 다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던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5장 4절.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과 함께 The God of Storm,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폭풍들을 내리게 하는 전능하신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여 앞에서 진동하니.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이 좋아 다 사사시를 살다가 하솔 왕이 공격하니까 철병거 900대에 벌벌 떠는 겁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병거를 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떠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 철병거들과 하솔 왕과 군대들이 하나님을 보고 떨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잠자던 믿음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사기 5장에 있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도록 끄집어내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찬송을 다시 부를 수 있을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보이는 문제만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떨은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을 다 빼앗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으로 나이가 들어 우리 목숨을 생명이 끝나야 되는 시간이 다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앞에 와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가져가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아무도 못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점을 신뢰하는 교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언급합니다. 5장 6절.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길로 다니면 하솔 왕의 군대들에게 다 약탈당하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언제까지 그랬느냐?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았느냐?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걸 그쳤는데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드보라의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믿음을 되찾는 역할을 해준 자기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따 나오는데 다른 어머니를 등장시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는 강한 대조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할 거냐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할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있고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과 전혀 다른 삶이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로 갑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 다 같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지금 드보라는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고생했었지만 믿음으로 다시 섰을 때 주님이 회복시키셨다?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10절, 흰나귀 탄 자들도 다 전파하라. 어떤 일을 전파하냐면 11절,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일을 해가고 있던 걸 노래하라.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기를 권면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주는데,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절 전체를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전쟁에 승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드보라여 깰지어다는 드보라도 말하지만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 발의를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처럼 준 것처럼 이렇게 눌려 있을 때가 있는데, 내 믿음아 깰지어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믿음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가 나를 눌렀는데 거꾸로 내 믿음아 깰지어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그 앞에서 떨게 만드시는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망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치러 내려오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파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땅에서만 전쟁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같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면서 한번 건드려봐라, 얘가 믿음을 잃어버리나. 욥은 이 땅에서 질병 갖고 싸움하지만 그 똑같은 시간에 하늘에서 영적 전투가 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붙여서 싸워서 스불론 납달리 목숨 걸고 싸우고 승리를 얻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언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전혀 안 도운 인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반대 이야기, 야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요약하면 야엘이 복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의 순서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대칭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넣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가 시작과 끝에 붙어요. 그 가운데 여인들보다 장막의 여인들보다가 또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를 표현하는 강조하는 굉장히 자주 쓰는 대칭법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넣습니다. 이 성경은 야엘이 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엘을 표현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25절로 넘어갑니다. 다시 야엘이 했던 행동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우유를 담아 주었고 그 다음에 26절 이번엔 남자여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늘 여자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비참한 죽음을 또 자세히 언급합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죽는 장면을 그 다음 절에 더 묘사합니다.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서 죽었도다. 왜 주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쓰러지고 여자한테 몽둥이로 맞아 관자놀이가 찍혀 죽고 엎드려 죽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거듭 반복하고 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드보라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의 얘기를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28절의 드보라의 노래는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스라가 죽었다고 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노래를 만들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고 이게 지금 드보라가 부르는 겁니다.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왜 내 아들의 병거가 천천히 오지? 그의 병거들이 어째 늦는가? 약간 어머니의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를 대신 노래하고 있어요.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고 스스로 대답하였고 이걸 독백이라고 하는데 세 번역에는 혼잣말로 자기한테 시스라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스라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늘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해 오늘도 이겼겠지 약탈물을 뺏어왔겠지 그걸 또 나눴겠지 그들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어느 나라 처녀를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처녀를.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 뒤에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라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라 하였다. 지금 이 이야기는 가나안 시대의 문화를 가나안 방식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늦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겼겠지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스라가 죽은 걸 압니다. 이 노래 속에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독백하고 혼잣말하고 있는 어머니의 서글픔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짝 서글퍼라고 준 그것을 지향하려고 쓴 글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서글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를 죽인 것을 이렇게 거듭 강조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가? 시스라의 어머니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약탕물을 얻었겠지. 그리고 병사들이 한두 처녀를 얻었겠지. 이 어머니도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전쟁에서 패한 쪽의 여성은 그저 성적인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욕망을 채우는 성적 놀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여성인데 전쟁에서 패한 민족의 여성들을 함부로 대여든다는 사고방식에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을 팔아 장기를 떼서 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에 돌아가는 여자를 시무리 때려눕혀서 성폭행하는 남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문화를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연약한 손을 이용하여 말뚝을 들어 시스라 장군, 여자들을 성적 놀이기로 전락시키는 이 시대에 관자놀이에 때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강한 명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런 짓을 행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막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기독교인 정치인이라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악한 문화들은, 그런 사고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과 상상들은 하나님의 말뚝에 관자놀이가 찍혀 죽임당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31절은 전혀 사사기에 있을 법하지 않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31절 마지막 한 절을 보여드리면 어디 본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다 시편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 5장은 이렇게 멋지게 끝이 납니다.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다 같이 가운데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함부로 아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 전에 오늘 먼저 자기한테 질문하고 아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힘을 잘못된 데 사용하는, 혹시 시스라처럼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사사시대 사람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드보라처럼 믿음이 깨어나고 믿음을 깨어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이 구절은 드보라 같은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4, 5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처절하게 실패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황하고 넘어지고 엉망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실패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망가져 있을 때도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방황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처절하게 실패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보라의 깰지어다를 통해서 깨달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주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왜? 내가 엉망으로 망가질 때도 주님은 언제나 바른 길을,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졌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주님도 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거꾸로 내가 잘못되는 할 때 우리 주님이 내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십니다. 주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망해갈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기고 계셨습니다. 드보라의 깰지어다는 주님 편에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라의 어머니, 내 아들 돌아오는데 왜 안 오지? 한두 명의 처녀들을 거느리고 오겠지. 이 악한 문화, 약한 자를 함부로 둬야 된다는 이 생각, 길거리 지나가는 여자, 집에 들어가는 여자를 발로 때려눕히는 이 저속한 문화, 이 문화는 말뚝으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의와 악한 문화에 저항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폭력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그는 비폭력 불복종입니다. 잘못된 것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악한 문화들이 오늘 죽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드보라 깰지어다. 드보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하솔왕의 900개의 철병거, 그 문제를 보고 벌벌 떠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들이여 여호와 앞에서 진동한다 떨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문제가 떨어야 정상입니다. 아멘.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 죄송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려 죽을지라도 죽는 날까지 그 병이 나를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은 주님 앞에서 떨어야 정상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병이 내 몸을 가져갈지라도 내 주님은 못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빼앗긴 자가 있습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는 승리해서 부른 노래이지만 이 찬송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하는 문제를 만날 때 그 앞에서 힘들어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한 번만 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병이 낫는 것,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 다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 가난에도 부해도 건강에도 죽어가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 지키는 것을 기독교는 승리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